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이제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데, 저는 성탄 분위기가 지난주부터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언제 느끼냐? 고해소에 앞에서 이제 신자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 보면서 느낍니다. 그 전에 좀 보시면 좋은데 그 전에는 안 보시죠. 이제 성탄 다 되고 나면 이제 오시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사를 보시려고 용기 낸다는 거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사를 보시고 성탄을 맞이하시는 것과 안 하고 맞이하시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 분노라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뭔가 찝찝함, 그죠? 미사하기 전에, 성당 오면서 오기 전에도 막 찝찝함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것보다 용기를 내서 성사를 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털어내고 사랑을 간직한 채 성탄을 맞이하면 조금 더 기쁜 성탄을 맞이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할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복음 다 들으셨겠지만 천사가 어린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인사를 하고 너는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을 때그 어린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돌팔매질로 죽게 됩니다. 그 돌팔매질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다 알고 지내던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돌팔매질로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그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하느님께서는 천사의 입을 빌려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한마디 하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 위로의 말을 들은 어린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음에 고백인 것이죠. 하느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명하고 그리고 마리아 이 고백으로서 세상에 구원자가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세상에 나시게 됩니다. 그 연유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린 마리아는 목숨이 걸린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근원이 뭔가? 믿음의 근원이 뭔가? 어떻게 이 어린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당연히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내 목숨을 이렇게 하느님이란 분께 걸어야 되는가? 신자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신자분들이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저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약하다는 게 어떻게 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약한 것도 알고 그게 죄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다는 게 과연 죄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뭘까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잊으셨겠죠? 당연합니다. 강론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강론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믿음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것으로 출발합니다. 그것이 우리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하느님 계시다는 것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느님 때문에 신앙이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하느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1번입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 신자분들이 믿음이 약합니다,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느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모든 우리 두꺼운 이 신구약 성경을 다 요약하는 단 한 구절. 혜윤이, 요한일서 4장 16절 뭐지? 하느님은? 오케이. 엄청 열심히 청년선생 교리 받았습니다.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성경을 요약하는 그 한 구절입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느님 존재하는 것 다음.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시련과 아픔도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가끔씩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들 속에서 이런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 진짜로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느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가만히 두실 수 있습니까? 하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희미해질 때죠. 우리 신자분들이 고백하시는 요즘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들,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들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의심하는 것, 그것을 보고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시련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하느님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를 믿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그렇게 나의 믿음을 계속 시험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헷갈릴 때는, 희미해질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되면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 라는 의심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때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처한 이 고통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또 악 속에서도 선을 이끌어 내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린 마리아, 우리 성모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목숨을 건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신다 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믿음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의심과 의심의 반복 속에서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각자의 몫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 없다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쁜 겁니다. 믿음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고 또 나중에 죽어서도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사제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끔찍이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고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실현되지 않음을 체험합니다. 그래서는 이 믿음은 선택의 영역이고 그리고 실천의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실현될 것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않은 채로 나에게 남아있다. 오늘 마리아의 이 믿음을 보며 생각해본 저의 묵상입니다.